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는 비교급이 담긴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과 비교해서 더 많아졌다는 뜻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매우 폭발적인 모습으로 급속히 성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 또는 5,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회심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읽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례적이고도 특이한 그런 대규모의 회심 사건 말고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꾸준히 회심자들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7절과 5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장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그동안 급속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한 가지 문제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의 사건이 특별히 선택되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7절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이 사건이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결되고 마무리됨으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력하고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단순한 양적 팽창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영적인 감화력 그리고 도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가운데서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한 회개와 개종을 불러일으켰다는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 같았던 그 하나의 위기가 오히려 교회를 더욱 새롭게 갱신시키고 앞으로 더욱 특별한 부흥의 원동력으로서 계기를 갖게 되는 특별한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된 그런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와 매우 비슷한 또는 동일한 성격의 문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다루는 문제, 즉 재정 문제와 사람을 세우는 문제, 인간관리 문제죠. 인사관리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교회에만 특수한, 교회에만 국한된 그런 교회 본질의 속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세상의 모든 조직 관리 원칙에 있어서도 돈을 다루는 이 재정 문제나 사람을 다루는 인사관리 문제라는 것은 그 조직의 생존과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교회 일에 있어서는 세상 일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또는 효용성 등의 조직 경영 원리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 관용과 용납이라는 그 영적인 원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가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매우 보편적인 문제라는 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는 교훈들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적용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열두 사도들을 비롯한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헬라 문화권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있는 일이듯이 어떤 파벌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분명한 구분 명칭을 통해서 이 사실을 특별하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그 나눔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실수를 빚게 됩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계속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본토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은 다 구제가 잘 되었는데 그 헬라 지역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이제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속하는 그런 과부들이 자꾸 이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그런 자연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매우 심각한 갈등과 상처와 잡음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주 노골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한 사도들은 즉시 모든 교인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이제 숙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사도들의 매우 겸손하고도 신중한 그런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엄청난 영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능력의 한계와 문제점을 매우 솔직하게 즉시 시인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은 지금까지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인들의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지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 작은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증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하면서 성급하게 원망하고 또 너무 참 불합리하게 공개적으로 불평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질책하고 권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어난 문제의 근원에 자신들이 서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즉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특히 2절이 문제인데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제쳐놓고 일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이 적절한 번역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중대한 사명, 즉 말씀 사역과 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뭐 재정관리라든지 또 접대라든지 또는 구제 이런 행정적이고 그런 사무적인 일들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말하자면 교회가 큰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섬김과 그 여러 가지의 봉사활동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목회자들이 수행하는 그 목회사역에 대비해서 함부로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는 일반적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들이 말씀 전파나 기도를 게을리했다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도들이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에 훨씬 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만큼 구제활동의 영역에서 본의 아닌 공백이 생기고 실수가 생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사역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차이를 두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사역이나 또 구제와 이 봉사의 모든 사역들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교회의 중대한 사명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이 자신들이 가진 사도적 사명의 중요한 두 축임을 이해하고 그 일들을 모두 잘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또한 완벽하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순전한 동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순항할 수 있었고 계속 성장을 해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과부들이 번번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이 결정적인 그러나 작아 보이는 이 실수를 통해서 사도들의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에 큰 문제가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교회가 계속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계속 부흥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사도들의 제한된 힘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군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취가 일어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들의 그 한계와 역부족과 그 문제점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사도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또한 자신들의 순수한 진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다고 고집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바로 2절 하반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즉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좀 더 중요한 기능과 사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회에 커다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연의 복음의 그 사역에 큰 장애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이 사도들은 교회가 현재 당면한 그 문제들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새롭게 드러난 자신들의 그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을 전적으로 그리고 즉시 인정함으로써 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성도들과 함께 풀어가는 탁월한 선택,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 성령과 말씀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일곱 명의 일꾼들을 선출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 일곱 일꾼들에게 안수하여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했던 모든 사역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분담을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적인 확인과 사도적 권위로 세워진 이 교회의 중직들이 사도들의 그 중요한 역할들을 분담받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드디어 어려웠던 그 현재의 위기를 무난하게 잘 돌파하고 땅끝을 향해 진군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을 더 크게 넓힐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지금 떠오른 새로 뽑힌 이 일곱 사람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로 이 일곱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집사가 아닙니다. 이처럼 집사로 이해를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직분과 관련된 지극히 잘못된 서열 의식으로 인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된 개혁개정에서는 이제 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혁성경에서는 공개라고 되어 있고 이 본래의 어원적인 의미는 재정활동, 회계처리나 아니면 이제 식사대접 뭐 이런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 구제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처럼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구제나 재정봉사활동이 평신도인 일곱 집사들의 몫이었고 자 4절에서 언급된 말씀 사역만이 목회자인 사도들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들의 사역인 목회사역 즉 말씀사역이 일반적인 일곱 집사의 섬김이나 봉사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곱 일꾼들은 집사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이 일곱 사람에 대해서 집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집사라고 표현한 그런 서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1장 8절에 보면 일곱 사람 중에 하나였던 빌립을 전도자 빌립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집사라고 호칭을 붙인 것은 중대한 오역입니다. 원문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곱 사람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그들의 구체적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일에 굉장히 오늘 본문에 그 교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본래 말씀 사역과 구제나 재정봉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은 사도들에게 포괄적으로 부여된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적 역할이었죠. 특히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열두 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 열두 번째 제자를 채우는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들이 모든 교회 사역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는 이 분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교회의 급속한 외적인 성장에 따라서 부득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사도들은 부득이하게 자신들의 기능을 일부 특별한 일꾼들을 세워서 위임시키고 분담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물론 사도들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와 관련된 문제였다. 즉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현실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계시의 진정성과 그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의 영적 권위를 분명하게 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 사용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분배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일들이 이 새롭게 뽑힌 일곱 사람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곧 이 세워진 일곱 일꾼들 중에 일부에게 이 사도들과 동일한 그런 역사를 맡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받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사도적인 실제적인 권위와 역할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6장 8절부터 9장 40절까지 나오는 스데반과 전도자 빌립의 활동을 보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그 사도적 권위와 역할이 일부나마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열려있던 다른 일꾼들과 다른 교회 공동체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일곱 일꾼들은 단순한 집사로서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니고 사도적 반열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참여한 특별한 일꾼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집사라고 호칭해서도 안 되고 또 호칭할 수도 없는 것은 이 집사라는 직분은 사실 바울이 2차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세운 여러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져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조직이 갖추어진 이후에 나온 직책입니다. 따라서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런 직책은 아직 전혀 얘기가 된 바가 없는 것이죠. 집사라는 그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맨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죠. 이것을 보면 일곱 사람의 일꾼들을 함부로 집사라고 부를 수 없는 분명한 또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여하튼 오늘의 말씀은 사도들이 가졌던 사도들이 수행했던 그 말씀 사역과 모든 재정 및 구제 등의 그 교회 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분담을 하고 있는 자들에 따라서 결코 그 본질적인 의미나 가치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줍니다. 즉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이나 일반 성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교회 속에서의 섬기는 봉사와 구제 활동 모두가 사도적 권위에 기초한 중요한 일들이고 똑같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사도적 사역의 일환들인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일이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신 우리 남성 성가대 역할이나 그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사역으로 대표되는 목회자의 사역과 또 재정이나 구제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반 성도들의 사역 모두가 사도적 권위를 기초로 한 동일한 가치를 지닌 영적으로 중요한 사역이라는 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 두 사역 사이에 존재하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역 사이에는 그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가치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오히려 참 일반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들 이상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아마 새롭게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이야 뭐 전임 사역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다 생활 보장을 받고 또 막 교인들로부터 대우도 적절하게 받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뭐 그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참 헌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들보다는 주님의 나라에서 훨씬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게 되면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도해도 아무런 상이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기대할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은 내가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아무런 재정적인 후원이나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은 그것,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그것밖에는 내게 상이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대항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공이 없다라는 그런 명백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바울 사도의 사역보다도 훨씬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실명을 거명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숭의교회 김동원 목사님은 전에 제가 한번 집회하시는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회자의 사역과 평신도의 사역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은 주연이고 영어로 말하면 주연 배우라는 거죠. 평신도 일반 성도들의 사역은 조연 역할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서 주연 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두 가지 사역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조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우로 꼭 비유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에는 조연 배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역할에 차이가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뿐 모두가 주어진 그 소명과 기능에 있어서는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주연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 일반 성도들의 사역이 목회자들의 사역보다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자기의 책임과 그 자리와 역할을 잘 분별해서 지키면서 또 서로에게 허락된 역할과 사명을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잘 존중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역 사이에 목회자들의 사역과 여러분의 일반 성도들의 사역 사이에 어떤 분명한 질의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고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언제나 주연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그 막중한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주의종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는 그 칭찬 속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과 신앙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그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위대한 진군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또 그 일을 위한 새로운 신규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을 불러 주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또한 중요한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그 역할을 따라서 선하신 목적을 따라 소명과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그리고 주신 그 사역과 역할들을 주 앞에서 또한 성령의 강권적인 감화와 능력을 통해서 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성취되는 그와 같은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시며 늘 주 앞에 큰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그 영역들을 주어진 사명들을 잘 붙들고 지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참으로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져가며 일단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사역을 더 깊이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큰 주님의 임재와 참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섭리 손길들을 더욱 힘있게 붙잡는 그 위대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